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처벌하지는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시편 103편 제목을 주보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 아시다시피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인자하심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제목을 좀 바꿨어요. 2절 하반절에 있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은택 형제의 생각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다. 은택이를 잊지 맙시다. 이 시는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1절에 그리고 22절 마지막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수미쌍관이라고 그러죠. 같은 시작과 끝이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찬송을 하는데 찬송의 주체가 1절부터 5절에서는 내 영혼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공동체예요.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천군과 천사와 모든 피조세계의 만물들을 향해서 찬송하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찬송하는가? 여러분 찬송을 어떻게 하세요? 주일날 또는 수요기도회 때 예배드릴 때 찬송하세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찬송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은 예배 시간에 이런 찬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자기의 삶 전부가 이런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나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가?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뭐 마음이라는 게 그냥 뭐 얼마나 많이 요동해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나? 너 찬송해야지. 찬송해. 여호와를 찬송해. 이렇게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찬송하라고 하는 것을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는 찬송의 그 찬송의 유발자, 찬송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울한 사람에게 찬송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공동체에게 찬송하게 하는, 내가 있으면 왠지 찬송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찬송하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사람이, 다윗이 이만큼 하나님을 찬송해야겠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 그럼 나는 그런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가? 이런 거죠. 일단 나는 찬송하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찬송가가 있기는 합니까? 주일날 여기서 빼기도 하잖아요. 찬송.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그렇게 감동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거죠. 필립 얀씨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실망하나?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거를 안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실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을 절대 겪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서 너희는 절대로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서 절대로 너희는 건강할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서 너희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한테 실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거는 결국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초래하게 되는 결과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실망은 결국 번영복음이 인도하는 종착역이에요. 대실망이죠.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근데 이런 실망들은 다 부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은 걸 왜 내가 그걸 왜 안 지켰다고. 약속한 걸 안 지키면은 실망하는 거지만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왜 안 지켰다고 우리가 실망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는 이런 일들이 작게 크게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게 축적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찬송할 수가 없죠.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내가 별로 찬송을 안 한다면 이런 이유는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굴곡은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찬송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성경을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되게 논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존 스토트는 이 103편에 대해서 이제 존 스토트가 아주 두껍지 않게 쓴 책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서 시편 한 20편 정도 모아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편에 대해서 아주 길지도 않게 간단하게 좀 묵상한 걸 썼는데 103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이 시에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주체할 수 없이 쏟아놓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한 자녀의 순정한 말들이 넘쳐난다. 이게 좀 의역이에요. 제가 그 문장을 봤는데 좀 한국말로 옮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한 책을 봤거든요. 제 친구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의역을 했어요. 이 영감은 하나님한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하나님 좋으시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다. 이렇게 이 말들을 이렇게 부대기로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탁 터뜨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존 스토트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03편을 같이 제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이 시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일으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잠자리에 누웠다가 오늘 찬양이 하고 싶어 한 곡만 부르고 자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먼저 솔로. 1절부터 5절은 솔로예요. 독창을 해요. 혼자서 이제 찬양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 2절이에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있죠? 내 속에 있는 내 내면의 모든 내 전 존재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성, 감정, 의지,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거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내면에 깊숙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내 전 존재를 일깨우는 촉구예요.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게, 만약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언제나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윗도 자기 자신, 이 시인이고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했고 자기 영혼을 일깨워야 했고 자기 일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촉구하는, 찬양하라고,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외쳐야 했던 것은 저에겐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 나도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해야 되는구나. 전 존재, 의지와 이성과 나의 감정, 애정,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마땅하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게 이거예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유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의 모든 은택들을 3절, 4절, 5절에서 쭉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억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훨씬 더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묵상하라는 거죠. 그러면 네 안에서 그 찬양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을 잊지 말라. 은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은택의 택자는 다른 택자더라고요. 여기하고. 여기서는 은혜와 혜택, 보수, 이익, 수당.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그 은혜와 혜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앙을 말할 때, 성경에서 신앙을 말할 때 기억하라고 하는 거하고 신앙은 언제나 연결이 돼요. 그리고 불신앙은 뭐하고 연결이 되나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범죄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살짝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범죄를 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데, 사실 이 보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뭐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계산해야지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간사회에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배은망덕이라는 말. 은혜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나쁜 것으로 여기잖아요. 우리 이 사회에서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혜택,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잊어버린다 하는 거는 그냥 깜빡하고 기억에서 그냥 잠깐 놓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이것은 의도적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잊어버린다는 이 말이 깜빡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것을 놔버린다는 그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봐요. 성경에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게 왜 죄하고 관계가 있나 하면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는 이 부정어도, 부정문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와 모든 혜택과 모든 좋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혜택들, 은택을 행동으로 반응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기억하라는 얘기, 잊지 말라는 얘기가.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뭐 봉사를 많이 하겠어요? 그 반응, 합당한 반응의 최고는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압제적으로 우리를 찬양해, 입을 열어 찬양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잖아요. 말하자면 은택을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은택을 3절부터 5절에서 설명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첫째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3절 상반절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 가운데 첫 번째이고 가장 큰 것이고 따라오는 다른 은택들의 기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를 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모든 은택들은 무의미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지 않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것은 진노밖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이함을 먼저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와야 되는 하나님의 은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용서 없이 주어지는 모든 성공과 부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죄 용서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3절 하반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신자에게 죄 용서는 언제나 있는 것이죠. 신자에게 죄 용서는 언제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오늘 기분이 나빠서, 네가 지은 죄가 기분이 나빠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치유, 질병의 치유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억지로 해석을 하여서 그의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여기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사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으시거나 치유를 지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사가 고치고 또는 이런 고침을 받지만 결국 우리가 일생 동안에 이런 병 저런 병을 얻게 되고 어떤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면 그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치유를 받잖아요. 치유를 받는 게 죽을 병에 걸려서만 치유를 받는 게 치유가 아니고 우리는 때로는 독감에 걸렸다가도 또는 코로나에 걸렸다가도 또는 그보다 더 심한 병에 걸렸다가도 그 치유되는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나 하면 이 땅에서 이 제한적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부활의 날에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입게 되는 날에는 우리가 완전한,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는 완전한 치유를 누리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고대함으로 고대하게 하는 그런 치유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4절에서 상반절이죠. 파멸해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속량한다는 말은요, 보통 사람 관계에서 쓰일 때는 기업을 모른다라고 번역을 한, 룻기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친척이나 사람들이 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의 곤경을 살려주는 거죠. 건져주는 거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것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그야말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속한다든지 구출해낸다든지 이런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의미가 더 강조가 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뜻인데, 웅덩이에요. 근데 이게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런 확장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찬송받으셔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도 전쟁을 겪은 적이 없죠. 전쟁을 하며 겪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나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전쟁을 수도 없이 일생 동안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셨다, 속량하셨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왕으로 대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게 왕관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면류관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치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단순히 임금놀이가 아닙니다.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의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왕처럼 느끼게 만드셨다. 왕처럼 느끼게 만드셨다고. 근데 이게 그냥 왕이 아닌데 왕처럼 느끼게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왕으로 만드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나,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정말 깊이 더 안다면, 천사들도 그 진리를, 그 비밀을 더 알고 싶어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복음의 은혜는 무한하니까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송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뭐 찬송만 하겠어요? 알면 할수록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거는 우리를 뒤집어 놓겠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번 만났어요. 한 20몇 년 전에 몇 차례 교제했던 분이에요. 근데 하여간 연결이 돼가지고 다시 뵀어요. 이분이 세상을 좋아하다가 30살에 주님을 만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0살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자기는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모든 게 다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어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가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뭐지?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이건 뭐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30년 동안 씨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은 뭐지? 복음은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 없죠.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 본 사람 없죠.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죠. 근데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너희들을 삼켰다. 그래서 너희는 즐거이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도다.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알겠죠. 슈어트 페로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왕관을 짜서 씌워주셨다. 여기 보세요. 뭐로 어떤 관이라고 말하죠? 인자와 긍휼로 관. 보통 관이라고 하는 건 왕관이면은 막 보석, 금은 보석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야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들로 그 왕관을 짜주셨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왕 노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진 않죠. 뭐 왕은 왕 대접을 받겠지만 이런 대접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모든 대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하고 연합한 신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죠. 하실 거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치신 것이죠.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으로 우리의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성품들을 다 상실하게 되었어요. 깨어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자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짜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서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누구를?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나이다. 시인이 말하는 은택의 마지막 최종 귀결은 5절에 나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이 소원이라는 말은 원래 직역하면 입이에요. 내 입을 만족하게 한다. 근데 입을, 이거 되게 잘 좋은 번역인 거죠. 그런 의미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근데 만족이라는 거를 경험을 잘 못하는 세상에 우리 살아가거든요. 만족, 우리의 이 욕구도 끝이 없지만, 우리를 정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그래서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밖에는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무엇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만족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런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이사야서에서도 독수리같이 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고. 근데 사실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건 얼마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젊을 때는 이 말씀이 뭐 얼마나 와닿겠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죠. 이거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고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속일 수 없어서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은 쇠약해져 가기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젊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내 영혼으로 하여금 젊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가요? 정말 제가 이렇게 잘 안 하지만 이런 은혜를 저 이상 되신 분들은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 60, 5학년, 4학년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뭔가 다른 것들을, 우상들을, 우상의 존재는 뭐예요? 우상은 나를 만족시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언제나 우상은 우리를 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들을 이렇게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코러스가 나옵니다. 6절부터 18절인데 이거는 시인이 자기 혼자의 찬송으로 머무를 수 없었어요. 독창으로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보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기억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시죠?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심판하신다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심판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8절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사실 이 말씀이 처음 나온 것,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장 교과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진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진술이 언제 처음 나왔나 하면 금송아지 섬겼을 때 광야에서. 그때 처음 나왔어요.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런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냐고, 애굽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긍휼이 많으시고요. 은혜로우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긍휼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진노를 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시는 게 긍휼이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게 주는 사랑인 거죠. 진노는 거두시고 형벌은 거두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는 베푸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 범죄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참지 않으시고 그냥 화부터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언약하신 바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이루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시거나 항상 우리에게 화를 내시거나 우리에게 책망하시거나 넘어질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만큼의 죄를 졌으면 10이라고 하는 만큼의 벌을 주셔야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죄를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으니까요. 비록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오실 메시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좀 불평등한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끝내 영원토록 지키세요. 우리는 못 지키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지불하실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언약에 근거하여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끝내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사도는 히브리말을 쓰지 않으면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표현한 겁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인자하심을 이제 부각시키기 시작해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12절부터 18절 사이에 쭉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세 번 나와요. 11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커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13절 보세요. 하반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하죠. 1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의식 속에서 사라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들에게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가 아니지. 우울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은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동이서에서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그냥 많이 읽은 말씀이라서 그냥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나 잘 설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 데렉 키드넌 이렇게 말해요. 헤아릴 수 없는 거리가 동과 서는 헤아릴 수 없는 거리잖아요. 뭐 동해안하고 서해안 뭐 여기서 포항까지 가는 거 얼마 안 되지. 영광에서 포항 얼마 안 되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나침반을 놓고 보면 여기에 동쪽이 있고 여기에 서쪽이 있는데 여기가 동쪽이 여기서 여기가 동쪽이 여기 서쪽인데 이 점이 아니잖아요. 동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쭉 뻗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합당한데 로이 클레멘츠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말 놀라운 설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인용을 할게요. 우리는 한 번에 서쪽과 동쪽 두 방향을 바라볼 수는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를 두 개의 다른 지평에 놓으신다. 하나는 동쪽 지평에 하나는 서쪽 지평에. 이게 여기 쓴 말 그대로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우리가 동이면 우리의 죄과는 서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두 개의 다른 지평에 놓으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실 때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으신다. 바울의 어휘를 사용하면 그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 죄과를 옮겨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저 서쪽 끝으로 갔는데 저 죄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나를 바라보실 수는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은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돈과 소가 먼 것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가 아까 3절에 2절 3절에서 얘기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우리의 죄 용서가 너무나 완벽하며 얼마나 완결된 것인가를 확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동서에 헤아릴 수 없는 거리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표현한 한 가지 방법이었다면 이제 시인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설명을 합니다.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의 부성애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아들을 향한 근데 아들이 너무나 불쌍한 아들인 거죠. 그러면 보통 회사나 이런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끊어버리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으로 긍휼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아신다는 얘기는 창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은 존재고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허무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체질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는 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11절에서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높은 것이고요.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돈과 서가 먼 것 같이 멀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14절에서는 우리는 먼지뿐이다. 15절에서는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16절에서는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17절에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허무한 존재인데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다 허무하고 끊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흙이고 풀과 같은 존재고 바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고 그 후손의 후손에게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곧 그의 언약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예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는 거죠. 신앙은.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에서는 천군 천사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근거가 19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여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주적인 코러스로 이 시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이 103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성령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세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구나.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이건 알아야죠. 혼자서 할 수 있고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혼자서 그냥 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흔들어서 같이 찬송하자고 우리 다같이 여호와를 광대하시다고 같이 외치자고 말하게 하는 거죠. 데렉 키드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래는 더 이상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에게 배정된 파트에 추가되어 다른 모든 소리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자신에게 베푸신 은택을 축하하며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확신을 담고 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라는 것은 늘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받은 존재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너무나 분명한 이유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신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누리고 맛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차오르고 그것을 찬송으로 표현하게 되는, 그리고 그 찬송이 하늘에 미치는, 그리고 그 찬송이 나의 찬송에서 우리들의 찬송이 되고 모두의 찬송이 되는 그런 나를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